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의 전환점이란 제목을 갖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인들이 좀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한번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샬롬 하고 우리 환영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에, 좀 나아졌다. 여러분, 제가 무서우세요? 저 무섭게 생겼어요? 싸늘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아저씨처럼 보였죠? 네. 아멘. 우리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라스베이거스 장로교회는 약간 지성적인 교회 같아요. 예, 지성적인 교회. 그러니까 지성적인 교회 특징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해요. 예, 굳건한데, 여기다 조금만 더 애교 내지 약간 거시기 한거 있잖아. 약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좋은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설교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뭘 믿고 맡겼는지 이해가 안 가. 예, 뭘 보고 믿었는지. 여러분, 은혜는 순간에 받고 누리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간에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가장 정확하고 좋아요. 산기도 가서 누가 안수기도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사이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명석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나죠. 예,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순간에 받아요. 그러면은 그 누린 축복이 영원해요. 영원해.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하신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제한 속에 남아있는 말씀. 언니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옛날 부흥회는, 한국 부흥회는 5일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이틀을 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해서 학교에다가 거짓말을 약간, 얘가 아프다고.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가 됐고, 오늘 9시 반에서 10시 반에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시 반에 끝냈거든요. 내 오후 예배 때는 일부 예배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뭐볼일 있으면 가셔도 돼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가셔도 되고, 뭐 재미없어도 가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꼬마가 호숫가에서 민물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멕시코 샌 퀸틴이라는 곳에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그럼 바다 낚시죠.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새벽녘이 막 동이 틀때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다른 목사님 다 주무시고 아는 목사님 같이 이제 부추를 신고, 한 허리가 이 정도 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이 낚싯대를 던졌는데, 한 30분 만에 팔뚝만한 도미를 한 2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겹게 먹었어. 성의 없이 그냥 대강 먹고 다 버렸어, 그냥. 그런데 어느 호숫가에 어느 꼬마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이상하네. 큰 물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조그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큰 물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는 내줘야죠. 근데 거꾸로야. 지나간 할아버지가 뚫어지게 쳐다보기, 이게 이상하거든? 큰 물고기를 놔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소년을 찾아갔어. 얘야, 너는 왜큰 물고기를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니? 했더니 이 꼬마가 퉁명스럽게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요. 말이 되죠? 집에 프라이팬이 조금만 그게 없어서 큰 목기를 잡아가도 굽지를 못하는 거야. 튀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의 틀이 인생의 틀을 결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의 각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읽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조금 읽겠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어린 소년과 같이 작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린 소년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베드로와 그 외 여섯 명의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몰래 꽁꿈 숨었다가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왔지만 밤새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 생각의 틀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와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할 때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나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작업 뭐냐면 다시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 이제 PPT가 떠오르는데 하나 더 첨가할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전 목사님 한국 가기 전에 저랑 같이 미리 준비해갖고는 한 달 전에 준비한 PPT인데 제가 보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한 단어가 더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자, 뭐라고요? 다시 먼저 찾아온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다시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지겹도록 찾아와. 아주 몸살 났나 봐 예수님은. 그리고 먼저 찾아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너. 우리는 예수를 먼저 찾아간 적이 없어요. 먼저 찾아와서 기도하게 됐고 먼저 찾아와서 찬송하게 됐고 먼저 찾아와서 예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와서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그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얘들아, 얘들아, 파이디아. 따라합시다. 파이디아. 맛있죠?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 두 가지 용법으로 써 있는데 첫 번째로 후견인,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들. 그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애칭, 애칭. 얘들아, 애칭 있죠? Friends, my friends. 친구들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이놈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예수님을 저를 찾아와서 이 못된 자식, 다리 몽둥이 뿜질러버려야 되겠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 친구야. 내 어린애야.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 친구야. 그런데 이렇게 얘들아라고 파이디아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찾아오실까?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한 제자, 이제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없어지고 열한 제자들에게 현상 수배가 걸렸어요. Most wanted. 그러니까 제자들이 꽁꽁 숨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작해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후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후에는 뭐냐면 밤새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망과 패배감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찾아오실까? 장소가 더 중요해. 장소. 1절에 보시면 구에 예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디베랴 호수. 또 다른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게 같은 바다예요. 근데 디베랴 바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힘 있고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예와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이름을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호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가 14번으로 나와 있고 디베랴 바다가 두 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디베랴 바다라고 사용됐던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디베랴 바다 나와요. 그건 오병이의 기적.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거든요. 오병이요. 떡 두 개 물고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 먹였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래요. 왕으로. 야, 드디어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로마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분출됐던.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사람의 로마 정부의 욕망을 상징해서 티베리우스 바다로 바꾼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욕망이 분출됐던 디베랴 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인간 욕망의 자리 디베랴 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자신의 생계 하나 붙잡기 위해서, 가족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자리를 내렸던 곳을 사도 요한은 이곳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부출되고 어쩔 줄 몰라서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절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다시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두려워하고 떨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욕심 버릴 때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찾아가죠. 권면하죠. 위로하죠. 밥도 사주죠. 용돈도 주죠.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막 뭔가 애절부끌하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메디컬 스쿨 가려고 실망, 패배했다는 걸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죠. 떨어졌어요. 1차 떨어졌어요. 집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제 아버님이 약국을 경영하셨거든요. 보통 10시에 문을 닫는데, 그 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쳤다면 다 내리면은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해서 한 11시에 들어갔더니 아직도 약국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하는 말이 수고했다. 그리고 어머님이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 해놨으니까 올라가서 밥 먹어라. 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준비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 두렵지? 너 실망했지? 너 욕망과 그 탐욕의 바다에서 빠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인생의 전환점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따라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는데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한 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변절하고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찾아가도 미움으로 찾아가죠. 너 이럴 수 있어? 응? 너 내 뒤통수 칠 수 있어? 바바바바 떨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삿대질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나를 향해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팔짱을 끼고서 그래 두고 봐라, 너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다시 먼저 찾아오세요.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증거 첫 번째,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큰 물 실제로 보시면 물고기란 단어가 나와요. 물고기가 많아. 또 8절에 보시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9절에는 뭐가 나와요? 생선. 10절에는요? 생선. 11절에는 물고기. 저는 21장을 좋아하는 게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사시미 스시 너무 좋아해요. 비싸서 못 먹지. 그러니까 저는 스시 사시미 사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전 아내하고 마켓을 가면은 생선 코너 가서 비린내 맡고 있어요. 생선 중에 비린내 난 생선을 제일 좋아해요. 고등어 같은 거. 예. 아멘.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고등어찜 한번 저 불러주세요. 좀 제가 다 잡숴버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물고기 생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어성이 다 똑같이 피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물고기, 8절에 나와 있는 물고기는 익투온, 익투온.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생선은 옵사리온, 옵사리온.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 있는 물고기도 익투온이, 익투온. 자, 옵사리온은 뭐고 익투온은 뭐냐? 물고기가 익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그랬죠.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생선을 잡으면 조그만 물고기를 잡잖아요. 민물정어리 같은 거. 이건 거부들이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잡아, 갖다가 젓갈로 해서 먹어요. 쓸모없는, 상품성이 없는 생선이 옵사리온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물고기로 번역된 익투스는 뭐냐면 상품성이 있는 생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상품성인 생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지순례가게 레미면 피러스 피쉬에서 성베드로 고기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튀겨서 주거든요. 한 15cm 되는 틸라피아 같은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익투스 중에 큰 물고기, 큰 익투스가 있어요. 이건 돌잉어예요. 돌잉어. 스톤 카프. 이거는 1m 정도 되고 6kg 정도 되는 큰 생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스시 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 참치 같은 거 큰 거 있죠. 이게 바로 익투스 중에 큰 익투스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증거는 뭐냐면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익투스를 잡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대박이죠, 여러분. 쫄딱 말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너 한번 뭔때를 보여준다 해서 그냥 밤새껏 해서 야 그물을 다시 던져봐 했는데 또 민물정어리야.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물고기, 상상도 하지 못할 메토스 익투스, 큰 물고기, 라지 피쉬를 예수님이 잡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랑과 기침이래요. 기침 참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에 기침하실 분 하셔도 돼요. 억지로 뭐 하죠. 그냥 팍팍 하세요. 사랑 못 감추죠, 여러분. 예.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녀, 딸, 아들, 딸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지요?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막 샤워하는 시간이 오래 시간이고 옷도 매일 갈아입고 뭐 머리도 뭐 매일 깎고 난리를 쳐요. 그럼 저놈이 꽂혔구나, 꽂혔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리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딱 준비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눈길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숯불이에요. 숯불, 차콜. 이 숯불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세 번 딱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단에 때 숯불이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숯불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왜? 사막 기후니까 저녁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제 고난을 받고 막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숯불 앞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에요. 배신의 숯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숯불은 사랑의 숯불이에요. 똑같은 숯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장면을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싸 하지 않았겠어요? 움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숯불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외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거든. 얘들아 여기서 밥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랬고 감격스러웠을까. 이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을 했던 증거는 사랑의 질문이에요. 질문들. 자,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르되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베드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온 예수님이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시작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시몬의 이름은 시몬이 있고 베드로가 있죠. 시몬은 아버지가 지어준 태어날 때 불러준 이름이 시몬, 본명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만들어준 또 하나 이름이 베드로, 피를, 반석 이란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혀보신 분만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대독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귀하다고 하면 이상한 이름을 붙였잖아요. 제 이름이 돌쇠기인.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개똥이에요. 개똥이. 개똥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터넷에 닉네임을 쓰려면 개똥이라고 하면 또 개똥이가 많더라고. 그 저희 동네 또 위에 형이 있는데 거기도 독자예요. 장돌이. 망치, 망치. 또 독자 형이 있거든요. 바우, 바위. 그래서 개똥이하고 장돌이하고 바우하고 잘 놀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붙여진 별명이 베드로인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지 않고 원래 본명 시몬 불러 시몬.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인으로서 시몬,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 시몬의 배 할 때는 자연인 시몬. 그리고 또 하나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는 뭐냐면 베드로의 연약함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누가복음 14장 37절에 보시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그러지 않아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베드로 또 I love you.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맨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스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두 번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럴 때마다 시몬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필레오세. 다시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 자매처럼 그냥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할 때 love는 아가파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필리아스메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처럼 정도는 날 사랑할 수 있지? 그랬더니 베드로는 네 필리오스에 네 그 정도밖에 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근심하여라는 말이 근심하여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근심한다는 말이보다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미안하고 죄송하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죠. 온도계 같아. 110도가 됐다가 70도가 되다가 기분 좋을 때는 오 주님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기분이 안 되고 뭐 상사 안 되고 뭐 하면은 I love you. 예수님의 그 우리 입장까지 낮추어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다시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시모나라고 불러주시고 얘들아라고 불러주신 그리고 그냥 아가파스가 아니라 그냥 필레오 그냥 형제 자매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질문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간 적이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에 따라 미안해요. 3년 전에 저는 얼리 리타이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해요. I'm so sorry. 그런데 감사해요 하나님. 두 단어예요. I'm so sorry. Thank you.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킨 다음에 여러분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린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16절, 17절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있고 양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일반 영어 성경에는 sheep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단어 많은데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에 맞게끔 어린 양과 양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어린 양은 아르니온, 양은 프로바톤, 아르니온은 갓 태어난 어린 양. 엄마의 젖을 쭉쭉 빨아먹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어린 양. 미성숙한 어린 양. 그리고 양은 프로바톤, 다 성장한 양.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면서 어린 양으로 살 때가 많았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르니온으로 살았지. 앞으로 너가 만날 사람 가운데는 이런 아르니온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 그걸 다 기억.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하면서 목사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 있고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예뻐. 그런데 해삐지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미워. 관심 별로 없어.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어린 양, 양을 구별하면 안 되죠. 아르니온이냐 프로바톤이냐 똑같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아르니온과 프로바톤을 너무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두 아들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들이 있고 말을 덜 듣는 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들은 아르니온이, 어떤 아들은 프로바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저희 누님이 네 분이고 저는 막내였는데, 뭐 싸우면은 어머님이 그런 얘기예요. 야,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제일 아프더라고. 엄지가 제일 안 아파. 그래서 이거 속았다 그래, 속았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차별하고요. 미운 사람이 있고 안 미운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가리지 말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아르니온 프로바톤,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넌 지금까지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내 양, 예수님의 양, 내가 너에게 줄 양, 영혼들을 잘 가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남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분 때문에 힘을 냈어요. 그분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나갈 돌파구가 생겼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위에 프로바톤 아르니온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과 식사 나누면서, 교제 나누면서 살아남게, 살아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유를 짜다가 우유를 아무리 많이 쏟아버려도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쵸? 예. 젖소에서 우를 짜다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젖소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또 짜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엉망진창 될 수 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한심한 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인생의 전환점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분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생명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